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척정신. 다시 한번 시작! 개척정신. 개척에 대한 스피릿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오늘 좀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청년 창업가 중에 한 사람이 안다르라는 회사를 차린, 안다는 사람은 그래서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재 개그가 되는 건데, 안다르라는 그 회사의 그 신애련 대표입니다. 1992년생이에요. 1992년생. 지난번에 떡볶이를 크게 성공한 사람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팔든지 호떡을 팔든지 사실은 그게 무엇이든지 제대로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가복 있죠, 레깅스, 그렇죠? 여자분들 많이 입는데, 뭐 요가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평상시 때도 많이 입고 이제 다녀요. 그 레깅스라는 건데 옛날 말로 쫄쫄이 옷이에요. 이 요가복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요번에 처음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도 입은 이 사람이 좀 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1992년생인 이 신애련 대표는 23살 때 요가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요가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요가 강사니까 매일 입는 옷이 요가복인 거야. 그 쫄쫄이 있잖아요. 이게 레깅스를 매일 몸에 딱 달라붙는 그 요가 레깅스를 입는데, 그걸 입을 때마다 좀 불편한 거예요. 몸에 너무 이제 이게 달라붙으니까 몸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좀 민망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자기는 원래 하체 비만이래요. 하체 비만이라서 이 몸을 보면은 좀 안 예쁘게 늘 자신이 생각하기에 몸이 안 예뻐서, 아 이게 좀 예쁘게 좀 보일 수는 없을까? 이거 매일 입는 건데 또 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강사니까. 그래서 몸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 어느 날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 입기도 편하고 민망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들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쁜 요가복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래서 24살 때 그동안 모은 돈 한 2천만 원을 들고 원단 시장에 갑니다. 원단 시장에 가서 자기가 정말 원하던 요가 강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 이런 원단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원단이 있던 거예요. 아 그런 원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원단을 가서 2천만 원어치 산 거예요. 그 2천만 원을 들고 2천만 원어치 원단을 그걸 다 산 거예요. 그리고 봉제 공장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옷 만들 돈은 없는 거예요. 옷 만들 돈은 없는데 붕어빵 사가지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설득을 했대요. 그 봉제 공장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에 딱 맞고 편하고 민망한 부분도 커버해주는 아주 예쁜 레깅스를 만들어서 안다르라는 그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24살에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그래서 레깅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레깅스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만드는 회사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게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지금. 2015년. 그리고 전국에 요가와 그 필라테스라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이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가 필라테스 학원을 쫙 알아봤더니 전국에 5,600개가 있더래요. 5,600개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하는 거, 원장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런 거 자기가 경험한, 자기 요가 강사인데 이런 게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커버해주고 정말 정말 편하고 한번 이거 입어보시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옷, 여러분 560개도 아니에요. 5,600개의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두 주 동안 다 돌린 거예요. 야, 대단하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레깅스를 소개하고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2015년에 개업했다 그랬잖아요. 2015년에 한 해 얼마를 팔았는지 아세요? 매출이 10억이에요. 2015년에 한 해 동안 10억 원어치 팔았어. 10억 원어치. 굉장한 겁니다. 자기네들이랑 관계없는 돈이라고 해서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 24살짜리가 이건 굉장한 거예요. 24살짜리가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또 초보 요가 강사였던 이 신혜련 대표만 기존의 요가복의 불편을 느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화해준 사람이 다 호응이 좋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한번 입어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매출이 나중에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하는데 2016년 다음에 2015년에 10억, 그리고 2016년에는 70억, 그 다음 2017년에는 180억, 그 다음에 2018년 작년이죠, 400억 매출 올렸어요. 지금 28살이에요. 지금 신 대표는 8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되어 있어요. 이 기사를 다룬 이 컨텐츠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어요. 불편하고 민망해 가려 입던 옷 직접 바꿨더니 400억 대박. 그러니까 요가복을 입으면 이렇게 민망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앞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안 드러나도록 커버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있대. 여자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는 잘 몰라요. 저도 이번에 기사 읽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커버해 주는 거를 이게 본인이 불편하니까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수 없는 패턴을 만들고 뜯고 다시 꼬매고 뜯고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 신 대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매일 입는 레깅스가 민망하고 또 불편하고 좀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개발하면서 사업, 그렇게 개발하면서 결국은 사업이 시작이 된 거지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 그 요가와 필라테스 학원이 그 당시 5,600개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최소 강사가 한 명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됐겠어요? 큰 데는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학원생들까지 하면은 또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신 대표는 이제 막 강사 생활을 시작한 어린 초보 강사였어요. 매일 레깅스를 입고 지내는 모든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것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강사들도 분명 이 신 대표가, 신혜련 씨가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불편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불편하고 민망에 가려입던 옷을 개척정신을 갖고 있었던 어린 초보 강사 신 대표가 직접 뛰어들면서 그 옷을 바꿨더니 4년 만에 400억 대박 신화를 쓴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누가 이래요? 비전이 뭐냐?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뭔 것 같아요? 비전이 뭐냐? 비전하면 너무 거창한 것들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뭔 것 같아요? 비전, 내 눈에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신혜련 씨에게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보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했거든 그게. 아,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이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지나간 거야. 비전을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느끼고 불편했던 이것을 어떻게 개척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플랭클린 아담이라는 사람이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해버리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해보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앞으로 70년이야 80년이에요 여러분이 그 나이쯤 되면은 100살을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요, 죽는데 또 살려내고, 난 죽고 싶은데 또 살려내고 막 이런 날이 와요. 어? 심장 바꿔주고 막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런 날이 정말 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은 70년, 80년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1, 2년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이 해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하세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세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뭐든지 다 결정하지 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았잖아요. 갈렙도 85세에 믿음으로 거인족이 살던, 지난주 말씀이죠, 헤브론 정복을 도전했어요. 그게 85세입니다. 역사는 나이가 아니에요.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나이가 많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있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건 역시 상관이 없어요. 개척 정신은 나이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불만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불만을 가져라. 개척 정신의 첫 번째 마음은 거룩한 불만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래서 두 번의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아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좀 어려운 이름들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입양을 해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원래는 야곱의 손자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자신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땅이 너무 좁다고, 우리가 민족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좁다, 지금 그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직전에 인구를 조사했어요.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열두 지파 중 인구 그냥 눈으로 그냥 쭉 보세요. 쭉 보시면 그 중에서 열두 지파 중에서 최대 인구를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76,500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놀랍게 번성했고 다른 지파하고는 적게는 12,000명에서 많게는 무려 54,300명까지 많아요. 다른 지파하고는 그냥 뭐 개인 차이가 크죠. 그렇죠? 최대 54,300명이나 다른 지파보다 더 많았어요. 자,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4만에서 5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아들, 즉 열두 지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는 하나의 지파죠. 원래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하나의 지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지파가 지금 인원을 한번 보세요. 인원을. 이 두 지파의 인구를 합하면 요셉 족속은 무려 8만 5,2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최대입니다. 최대. 유다 지파보다 훨씬 많아요. 유다 지파보다 약 8,000명이 넘는데 8, 9,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지파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들보다 첫 번째로 기업을 받았어요.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첫 번째로 기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의 드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밀히 따지자면 자신들이 최대 인구를 가진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우리가 최대 인구를 갖고 있었던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에 비해서 우리는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불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거룩한 불만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지금의 나의 이 어떤 상황,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의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또 남 탓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따갑게 누가 비판을 하거나 그냥 불만족스러우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불만이란 것은 내 앞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를 말해요. 불편해, 불만족스러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탓하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불편해, 불만족스러워, 근데 이걸 거룩한 불만으로 느끼는 거야. 변화해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거예요. 23살의 어린 초보 요가 강사가 매일 입는 이 레깅스가 불편해서 이걸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하면서 불평하는 데에서 그냥 그쳤다면 그는 다른 요가 강사들처럼 그렇게 평생을 입을 때마다 불편하고 입을 때마다 민망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었다면 오늘날의 대박 신화를 쓰는 회사 대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로 받아들이고 그 자신이 그 불편한 걸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는 대한민국이라는 환경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뭐 세부를 무시하고 필리핀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가 필리핀 너무 싫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필리핀에서 1년, 2년, 3년을 있어도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은 돈만 까먹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치,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여기서 얻을 게 없어요. 마음속에 불평만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여기 필리핀이 아니더라도 환경만 조금 어려워져도 그 사람은 늘 입에 불평을 달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맨날 그런 사람이에요. 환경 때문에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없어요. 맨날 불만족스러워, 맨날 불만족스러운데 맨날 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불평으로 입으로 내뱉으면서 불평하고 불만 비판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동기부여로 받는 거예요. 거룩한 동기부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어떤 분들은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즉 거룩한 불만을 품게 돼서 그것을 자신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부 땅에서 성공 신화를 써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이 세부에서 성공하려면 가치부터 달라져야 돼요. 학생이고 우리 어른들이고 가치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걸 변화의 기회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3년 뒤, 5년 뒤에 이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세부 한인 교민사의 새로운 역사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 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자신들에게 너무 좁다고 불평하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유일하게 들어온 1세대가 누구냐면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한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을 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12명하고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의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 같은 장면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절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 다른 정탐꾼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절망했던 것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주신다고 그러니까 막 들뜬 거예요.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는 우리 밥이다. 막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린 정말 복받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와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 자손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았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 그 땅이 좁을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눈에는 지금 다른 게 보이고 있어요. 요셉 자손들은 얼마든지 그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곳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같은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 요셉 자손이면 얼마든지 그 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고질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너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요셉 자손이 또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건너가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철제 무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시작이 들었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찍이 철기 문화에 접어들어서 강력한 철제 무기들과 요즘 말로 하자면 탱크와 같은 중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실패할 거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말해요. 안 될 것에 대해만 자꾸 말해요.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 몇 분이 코스타에 가는데 코스타에 가서 이게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요. 코스탄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교회별로 발표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몰랐어요. 그런 게 하는지도 처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민기가 우리 기타를 치면서 솔로 기타 솔로라면서 자존심을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도 하나 했다 이렇게 뭐 자존심을 세워줬지만, 그런데 아 올해도 요번에도 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뭐 청소년부 보니까 뭐 춤 같은 거 워십 댄스 이런 것도 뭐 잘 못하는 거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일단 최선을 다해요. 땀나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또 알아요? 이 중에 진짜 유명한 댄서가 나올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춤추다가 댄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은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노래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몰라, 예은이나 우리 윤성이가 또 가수가 될지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어?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야. 자꾸 해봐야 돼. 해봐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고 또 달란트도 개발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마. 뭐 안 돼. 할 수 없어. 맨날 그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들만 열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수많은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걸어. 집에 내가 23살짜리가 2천만 원 모았으면 그 2천만 원을 다 갖다가 원단 사오는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개발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수 있는가에 국가의 기술과 국력의 자존심을 걸고 막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기술력을 생각할 때 인간이 달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이 달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100가지 뿐이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나로호 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그 쏜 걸로 해서 그냥 위성 한번 돌리고 이게 끝이야.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도 힘들어요. 아, 혹시 여기 지난주에 항공우주 거기서 오신 분 계시는데 그 박사님 한 분 계시는데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나라 기술로도 어려워요. 그분이랑 밥 먹고 있어 한번 얘기해볼게요. 서울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돈이 없는 건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런데 6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60년 전에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어요?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어요? 인간을 달에 올린다니,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니, 달에 가서 돌아오는 거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나 1961년 당시 미국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나라가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해야 됨을 믿었다. 이게 자기의 비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록 2년 뒤에 암살당했지만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번째로 인간을 착륙시킨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청년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PC를 한 대씩 놓겠다. PC가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예요. 퍼스널 컴퓨터. 빌 게이츠가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는 컴퓨터가 얼마나인 줄 알아요? 집 한 채만 했어요. 이게 집 채만 했어요. 집에 컴퓨터 기기가 꽉 찬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자판치면 그것도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게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계산 그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컴퓨터의 크기였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무슨 꿈을 꿨어요?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PC를 놓겠다. 퍼스널, 개인 컴퓨터를 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당시에 컴퓨터가 집체만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될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의 말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대뿐이겠어요. 집에 요즘 집에 컴퓨터 한 대 있는 집이 없어요. 두 대, 세 대씩 있어요. 개인별로 다 있어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꿈을 꿨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상한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 요청을 자꾸 하고 막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막 이상한 막 이거 많이 와요. 나는 안 해. 삭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에서도 막 연결되고 막 이래요. 막 아프리카 사람 중에 친구도 있고 막 이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장차 우리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요셉의 족속에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은 험한 산지를 개척한다는 게 요셉 족속은 험한 산지를 개척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던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자신이 없었어요. 실패할 것 같았고 전쟁에서 패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힘세고 덩치 큰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못된 아이들은 여러분을 따돌릴 수도 있을 거고 그거에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겠어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모양만 다르지 비슷한 문제는 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에요. 그들은 너는 못났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 생엔 글렀어,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잘하는 것도 없어, 너는 한심해, 너는 의지도 부족해, 너는 약해 빠져서, 너는 가진 것도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에 대항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키워서 비교해 보려고 하잖아요. 나도 그만큼 가져야지 해서 그걸 막 키워요. 그래서 내가 비교해 볼라 치면 더 크고 더 강한 존재들이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평생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전 세계 넘버원이 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 넘버원은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환경이, 지금의 내 형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흔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인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겉모습이 남들보다 힘세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I don't care.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든 난 상관이 없어.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설로 불리는 아이아 코카라는 회장은, 이분이 원래 포드에서 수십 년간 21살에 포드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포드에서 수십 년을 일했어요. 포드 자동차에서. 그래서 막 부사장도 올라가고 부회장도 올라가고 나중에 회장까지 됐어요. 경영자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포드의 후손이죠. 포드 주니어한테 이유 없이 그냥 해고당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해골당했어요. 갑자기 이때 나이가 55세 때입니다. 55세 때. 여러분, 나이 55세 때 해고당하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절망이에요. 사실은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에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 경영자로 취임하게 돼요. 근데 이 크라이슬러가 지금이야 여러분, 크라이슬러 그러면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크라이슬러 그러면 굉장히 좋지만 이 크라이슬러는 당시에 17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2억, 아니 2조 원 정도 되는, 2조 원. 사실은 당시의 돈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7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파산 직전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던 회사였어요. 아이오 코카는 이 55살에 이 크라이슬러를 부임해가지고, 취임해가지고 결국 이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로 키워놓게 됩니다. 아이오 코카가 그런 말을 해요. 가치 있는 모든 곳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 가치 있는 모든 곳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 망해가는 회사를 만든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설이 된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실패의 위험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강해요. 나는 약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개척정신에 대한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불만을 가져라.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